이제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신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00주년을 맞이한 종교개혁주의를 저희가 기념하면서 저희가 이 시간 종교개혁자들이 분투했던 그 귀한 믿음의 내용들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500년이라고 하는 기다긴 세월이 지나갔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교리적인 가르침을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기억하고 이 귀한 내용들을 살피고자 오니 주 성령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그들이 분투하고 얻어낸 이 귀한 진리의 가르침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고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교회가 개척 때부터 항상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주일로 지켜왔고 또 제가 항상 종교개혁주일에 맞는 설교들을 해왔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독일의 비텐베르그라고 하는 지역의 성곽교회, 캐슬처치라고 말하죠. 성곽교회 문에 내건 종교개혁을 일으킨 500주년이 되는 해라서 오늘은 특별히 성경 본문을 강의하지 않고 종교개혁자들의 5대 솔라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95개조 반박문을 써붙였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가들이 루터가 1517년 10월 30일 밤에 95개조 반박문을 써붙인 것을 종교개혁의 출발점으로 이해하긴 하지만 루터의 아이디어, 루터의 생각 안에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진리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진리를 가운데로 드러내려는 열망으로 다음의 논제들을 경건한 신부 마르틴 루터의 좌장하에 비텐베르그에서 공개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95개조 반박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써붙일 때 면제부나 돈을 주고 직분을 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려고 하는 그 의지로 이 논제, 이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곽교회 문에다가 게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10월 31일이 All Saints Day라고 해서 만성절이라고 부르는데 모든 성인들의 날이에요. 로마 천주교인들은 성인들을 믿잖아요. 그런데 모든 성인들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10월 31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루터의 이 반박문, 항의문을 읽게 되고 이 내용이 특별히 그 당시 인쇄술이 발달되었던 까닭에 복사가 되어서 순식간에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종교계의 불길이 들불처럼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이 일을 역사가들은 높이 평가해서 종교계획이 시작된 날로 기념을 하지만 사실은 종교계획의 기운은 이미 그 전부터 싹트고 있었고 루터가 어떻게 보면 불씨를 하나 당긴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특별히 한국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각종 학술 세미나들이 계속해서 행해지고 있고 또 종교개혁지 답사 여행도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의미일로 기뻐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늘 하던 바대로 요한복음 강의를 잠시 접어두고 특별히 또 다른 본문을 제가 읽긴 했지만 오늘 제가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을 다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다섯 번째 주제에 걸맞는 구절이라 제가 읽은 것에 불과하고요. 오늘 저는 다섯 가지 솔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다섯 가지 솔라라고 할 때 솔라라는 말은 오직이라는 말이죠. 처음에 다섯 가지 솔라라고 할 때 제일 먼저 거론되는 것은 오직 뭐죠? 성경,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오직 뭐 순서는 뭐 어때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는 오직 믿음, 그 다음에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해서 흔히 종교에게 5대 솔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종교개혁자들이 단 한 번도 자신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 다섯 가지 구호를 외쳤거나 혹은 이 다섯 가지 구호를 정하고 종교개혁을 했던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구호는 종교개혁자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상당한 시간이 흘러가면서 종교개혁자들의 후손들이 이 다섯 가지 표야말로 종교개혁자들의 신앙과 삶의 핵심을 잘 요약해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 구호가 이후에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후에 만들어지기는 했으나 이 다섯 가지 구호가 표가 종교개혁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다섯 가지 구호가 갖고 있는 의미를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구호입니다. 왜 우리가 오직 성경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항상 기준과 원칙과 규칙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떤 일은 중구난방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신앙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준이 필요한데 그 표준 중에 표준이 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오직 성경 이 하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 아니 더 거슬 올라가면 구약시대까지 합하면 더 오랜 역사죠. 얼마나 많은 책들이 발간이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제 서재에만 오셔도 제 책을 한 번도 세워본 적이 없는데 천권은 하여튼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성경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책을 써냈습니다. 이것은 성경은 분명 인간의 이해능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해능력 바깥에 있는 매우 신비한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 이해가 중요한데 모든 신학적인 문제는 이 성경 이해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요즘에 동성애나 그 다음에 여성 안수 문제도 다 한쪽 끝단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성경을 가지고 말해요. 동성애를 말하면서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을 동성애적 사랑이라고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들 다 성경으로 풀거든요. 따라서 오직 성경이라는 구호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중요하지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성경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 맞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도 성경 해석에 들어가면 각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본인이 깊이 묵상하고 그 다음에 계시받고 해서 심오한 어떤 성경의 의미들을 드러내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실 깊이 살펴보면 이미 종교개혁자들이 드러내었던 해석의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가지고 때로는 설교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자기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 말이죠. 사실은 성경은 하나의 뜻만 가지고 있습니다. 적용이 좀 달라서 그렇지 사실은 한 본문을 가지고 한 목회자가 설교하면 그 설교의 전체 논지는 거의 같아야 돼요. 그런데 왜 다릅니까? 그 이유는 신학적 전제와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인데 그 신학적 전제와 입장이 옳은지 그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2000년 동안에 앞서가는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 본문을 이해하고 해석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영적인 좌표로 삼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이단으로 가기도 하고 신비주의로 치우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 동의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다시 물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고백하지요. 그렇죠? 네, 신정통주의자들은 성경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어떻게 다루지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이 표현은 자신의 묵상과 자신의 해석 과정 안에서 깊이 부딪혀오는 그 깨달음이 레마로서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물론 그런 깨달음이 올 수는 있겠지만 성경 전권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이해와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날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지요. 그 다음에 자유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지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거나 포함한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거나 포함한다.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무슨 문서설, 신학교 들어가면 뭐 Q문서, 뭐 JDP문서 하면서 성경을 전부 다 난도질해가지고 이것은 다 짜짓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해체해서 본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알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바로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오직 성경이라는 구호만을 외쳐서는 안 되고 이 구호가 정말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우리가 잘 살펴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구호를 실천할 수 있는 오직 성경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된다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성경이 표준이 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성경은 규범 중에 규범이요, 규범 없는 규범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규범 중에 규범이라는 말은 성경이 모든 다른 규범을 지배하는 규범이다. 규범집들 중에 모든 규범들을 다 지배하는 규범이 바로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규범 중에 규범이다 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규범 없는 규범이다 라는 이 말은 성경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규범으로서의 속성을 지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어떤 움직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규범과는 다르게 새롭게 어떤 분이 계시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한 개인이 깨달은 어떤 말씀 이것이 더 성경보다 훨씬 더 우선하는 규범이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한 목회자의 말이나 한 교회가 세우는 지침이나 한 목회자의 목회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성경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으로 합의해서 만들어낸 어떤 내용이라는 이 미명하에서 모두가 다 그 내용에 복종해야 될 것을 강요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이것은 신자의 양심의 자유를 해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루터처럼 다른 어떤 것에도 구속받지 않는 신자의 양심의 자유를 가져야 되는데 그 신자의 양심의 자유는 성경 안에서 획득하고 누리는 자유입니다. 이러면서 성경의 규범이다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정말 이 말씀의 의미들을 깨달아는 일에 우리의 온 힘과 정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오직 성경이라는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성경을 읽는 일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나요? 연애편지를 받은 사람이 연애편지를 받아놓고 한 이틀 뒤에 읽는 분들 계세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연애편지를 한 번만 읽고 그만두는 사람 없고요. 연애편지를 속독법을 익혀서 읽는 사람이 없습니다. 연애편지는 곱씹으면서 읽고 분위기를 잘 마련해서 읽고 그 다음에 행간을 읽고 그 표현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는가? 성경을 처음부터 한번 끝까지 읽는 것도 힘들어서 그냥 숙제하듯이 마지 못해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읽어 제껴버리죠. 그러니까 성경의 의미가 우리의 마음 안에 실제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니 확신이 들 리가 없고 확신이 없으니 행동이 분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기는 성경을 그냥 읽으십시오. 매일 늘 읽으십시오. 그리고 한 책을 정해서 공부도 하십시오. 각 권별로 공부도 하세요.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에 있었을 때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때 성경만 읽지 않고 노트를 하나 딱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성품을 한번 공부하겠다. 그래서 성경 읽어나가 거룩이라는 단어나 성계라는 단어나 혹은 그 단어가 나타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는 본문은 전부 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딱 노트 한 권을 딱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질 수 있고 단어 검색만 해서는 찾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성품들을 알게 되는 거죠. 이런 노력들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잘 읽지 않습니다. 어제도 세례문답을 했지만 보통 구약 성경은 읽기 힘들어하지요. 구약 성경은요. 성경 전체 77%예요. 3분의 2가 넘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잘 읽지 않지요. 구약 성경 소외 현상은 오늘날에도 옛날이나 계속됩니다. 옛날에도 그랬거든요. 구약 성경을 잘 읽지 않았어. 은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와 심판에 대해서는 싫다 그 말이죠. 성경을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어도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무슨 소리인지 왜 모를까요? 성경을 이해하는 이해 능력을 못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물이 한 20cm 정도 구멍이 나 있는 그물을 가지고 미꾸라지를 한번 잡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한 마리 잡을 수 있을까요?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의 내용이 잘 들어오지 않는가? 여러분들이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단어를 익히시죠? 문법을 익히시죠? Hearing, listening 다 하시죠? Reading 하시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는 것으로 족하거든요. 저는 어떤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가 하면 기독교 고전일기를 인도할 때 제가 읽어도 무슨 소린지를 잘 몰랐던 어떤 한 패세지가 기독교 고전일기 할 때 제가 소리 내어서 읽을 때 그 패세지가 그 내용이 그냥 금방 이해되는 경험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눈에 가시가 생긴다고요? 입에 가시가 생긴다고 그러지요?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성경을 눈으로 읽지 않고 입으로 읽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예배하고 내려갔던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어떻게 했어요? 소리내 읽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듣고 말했다 그래요. 성경을 읽는 것을 보고 말하지 않고 아, 저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구나 하는 것을 듣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아이들하고 함께 앉아가지고 성경을 한 장씩 같이 읽고 교독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지요. 가정예배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또박또박 읽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잘 글을 모르면 한 소절씩 따라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 훌륭한 가정예배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은 제가 요한복음 강의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이야기로 물론 알아야 되겠지만 이야기로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종교 계율집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의 내러티브 좋은 이야기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적이고 명제적인 진리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지적인 체계를 완전히 바꿔놓는 거거든요. 성경을 알면 삶의 체계가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안목이 바뀌고 삶의 자세와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이런 면에서 좋은 이야기 그냥 들려주는 무슨 할머니 옛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에게 우리에게 주는 충격이라는 것은 경관진을 파는 강력이라고 말했는데 우리의 지성이 벼락을 맞아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체계와 우리의 삶의 방식이 깨어져 나가야 그래야 성경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는 오직 성경 아무리 구호를 외치셔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적용할 때 우리가 범하는 오류가 있는데 그 오류가 뭔가 성경을 오늘 나를 위한 지시사항으로 이해하는 오류입니다. 성경은 오늘 나를 위한 지시사항이 아닙니다. 물론 때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무슨 오늘의 운세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큐티를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자꾸 거기에 신경을 쓰시다 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의 체계와 삶의 자세와 틀을 바꾸는 그런 정도의 성경 읽기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뭐가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는 방향타, 수단 이런 정도가 되는 거예요. 앞길을 헤차기 위한 서치라이트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우리는 궁극적 의미로서 성경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지만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구호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두 번째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구호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는 게 믿음이죠. 존 오웬이 믿는 것을 다섯 가지로 잘 설명했습니다. 믿는 것은 받는 것이고 보는 것이고 나아가는 것이고 피난처로 도망하는 것이고 기대고 의지하고 붙잡고 기다리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잘 설명했죠. 처음에 뭐라고요? 받는 것이다. 믿음은 계시 수납의 손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손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최후 심판 별지 신앙고백서 37조를 공부했지요. 최후의 심판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마치 한 폭의 유아에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을 그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그 사실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을 살게 하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무슨 종교적 열심이거나 혹은 집회 꼬박꼬박 참여하느냐로 우리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나아간 것이라 그랬죠.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면 항상 어깨에 힘이 빠지고 양심의 가책감이 생기고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양심의 정죄가 항상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렵고 힘들 때 피난처로 도망하는 게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함께 되어들고 누가 나를 괴롭히면 나 한번 두고 보자 그러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때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에게로 피하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생각이 있고 저도 생각이 있고 여러분도 성질이 있고 저도 성질이 있잖아요. 어려운 일이 딱 생기면 우리는 항상 성질대로 말하고 성질대로 대받아치고 싶은 그런 속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쑥불쑥 솟아나잖아요. 그럴 때 그리스도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어렵고 힘들 때 그분께 기대고 의지하고 붙들고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믿음,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과 관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 그 자체는 진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항상 내용과 대상을 전제로 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뭘 믿습니까? 성경을 믿습니다. 성에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에서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음이라 불리우는 막연한 것에 대한 믿음이어서는 안 되고 분명한 사실에 대한 믿음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믿음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특징이죠. 또 하나 믿음은 믿음 그 자체로는 절대로 공로적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 그 자체가 공로가 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손인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숟가락 젓가락도 하나 없이 끓여 먹을 밥그릇도 없고 연료도 없고 끓일 만한 도구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것까지 다 마련해 주셔서 우리로 먹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따라서 자신이 요리를 해서 만들어서 먹었다고 해서 그럴 능력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그것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고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믿음을 효력 있게 하는 원인이 아닌 수단으로 이해했던 거예요. 효력 있게 하는 원인은 그리스도요. 그분의 피입니다. 믿음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믿음의 필수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분명히 그래서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로적 조건은 될 수 없으나 믿음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기 위해서는 정가된 그리스도의가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그래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다 이렇게 가면서 하나씩 다 드리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어서 그걸 안 받으면 여러분의 것이 안 되죠. 특별히 믿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적극적 사고방식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믿음이 없을 때는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헛된 열심을 자극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열심이 없을 때 주님 믿습니다라는 열심을 스스로 막 자극하고 한 박수도 한번 쳐보고 빠른 찬송도 불러보면서 없는 믿음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그것은 믿음 있는 사람의 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귀신들린 아들을 돕던 한 아버지가 주여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삶의 자세와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믿음이 뭐냐?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으로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영적 교만의 죽음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뭘 자랑할 수 있습니까? 사실 저도 설교나 혹은 때로 뭐 바깥에서 강의나 특강이나 뭐 주제 해설이나 논문 발표나 그런 거를 제가 올해도 한 5번인가 했거든요. 근데 다 그거 말이죠. 제가 다 개혁자들한테 빚진 거예요. 다 성경에 있고 그 다음에 책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무슨 이상한 소리 뭐 제가 어떤 깊이 묵상하면서 뭐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뭘 우리가 자랑할 게 있습니까? 왜 우리가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가? 의롭게 되는 일에 관한 한 인간의 행위는 어떤 보탬도 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더 가지고 쌓는 게 오히려 우리에게 마이너스예요. 그냥 이 모습 이대로 그냥 내 모습 전체를 그냥 맡기는 게 그게 믿음인데 자꾸 우리가 뭘 만들어내려고 그러죠. 이것은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의롭게 하는 모든 노력을 포기하는 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존 지라듀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진 비움이요. 그리스도의 능력에 기댄 무기력이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진 비움. 그리스도의 능력에 기댄 무기력.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를 완전히 비우고 오직 그만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 베르카워라는 사람은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에 의해 붙들리는 것이다. 내가 붙드는 것, 믿습니다 하고 내가 붙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에 의해서 붙들리는 게 그게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의 능력은 정복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항복당할 때 행사되는 이게 바로 믿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리스도의 위대한 승리에 항복하는 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특징입니다. 그분 한 분 이외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게 바로 믿음이죠.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한다고 해서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어떤 불길한 징조가 든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믿음과 관련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대개 믿는 분들이 어떤 자책감을 많이 갖는가 하면 믿는 대로 못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책감들 많이 갔지요? 이렇게 믿는데 왜 내가 이렇게 좀 믿는 대로 못 사냐.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지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 안에, 믿는 것과 행하는 일 안에 항상 괴리가 간극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적인 상태요, 우리의 허물이요, 우리의 약점이죠. 그럴 때 우리는 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 죽게 나아가지 않아야 됩니까? 바로 그런 상태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못 나간다가 아니라 바로 그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고 안다고 하지만 항상 그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우리는 마음 자기 성령의 은혜를 따라 능력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 힘과 능력과 자기 의지의 결단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못하면 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이 모이다 라고 자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자격이나 양심의 평안은 바깥에서 찾으셔야 돼요. 그런데 양심을 아무리 살피셔도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되죠, 그죠? 그걸 흔히 외래적 의의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 바깥에 있기 때문에 낯선 의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낯설어요. 내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면 내가 의인이라는 확신이 듭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 중에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성인군자라도 아무리 탁월한 성화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따라서 우리는 항상 외래적 의의를 믿음의 선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믿음 관계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믿음과 의심이 함께 상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믿음하면 의심이 전혀 없는 상태가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물론 그런 강한 확신이 들 때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믿음과 의심이 함께 공존하는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도 불완전하고요. 크든 작든 의심의 정서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의심은 때로 상호 적대적으로 있긴 하지만 상호 조화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에게는 어떤 의심도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의심이 없는 상태로 있는 게 아니고 의심이 없는 상태로 가고 싶은 거죠. 그런 소망이 있는 거지 실제로 어떤 의심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태에 있을 때 너무 자책하지는 마십시오. 시편을 읽어보면 그런 의심과 염려와 불안을 다 토설해 놓았잖아요.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아, 이분들도 이렇게 흔들렸구나. 이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도 했구나.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그래도 피하여 들어가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아는 구원은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 구호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침례교도들은 칼빈주의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침례교도들 중에도 개혁주의자들이 있는데 19세기 칼빈주의 침례교도였던 윌리엄 뉴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은혜를 제일 잘 정리했습니다. 은혜란 무가치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호의이다. 무가치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호의가 바로 믿음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은혜는 죄인들을 압도하는 거대한 물결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무조건적인 그리고 불강력적인 이 은혜. 불가항력적 우리가 아무리 막아내려고 해도 우리가 받지 않으려고 해도 받지 않을 수 없는 이게 바로 은혜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이전에 호세아 2장 말씀을 가지고 언약적 사랑에 대해서 말씀했지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헤세드. 바로 불가항력적 은혜. 이것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왜 은혜가 필요합니까?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동력인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에 빚지고 살아야 돼요. 은혜에 빚지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지 마십시오. 항상 은혜에 빚지십시오. 은혜에 신세지고 사십시오. 우리 중에 자기 공로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에 근처라도 가본 사람이 이 지구상에 있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공평한 기준대로 우리가 모두 다 죄값을 받아야 된다면 우리 모두는 다 지옥행 가기로 다 결정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은혜 받아 누리기를 부담스러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인과 바다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라는 책을 쓴 헤밍웨이를 아시지요? 헤밍웨이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예, 협총으로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밍웨이가 가정에서 자라날 때 은혜보다는 비은혜를 많이 경험했다 그래요. 신앙이 독실했던 헤밍웨이의 부모가 헤밍웨이를 바라볼 때 너무 방탕하게 사는 거죠. 눈에 들질 않았습니다. 그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헤밍웨이의 어머니가 아들이 그냥 자기 눈에 띄는 것도 싫어했다 그래요. 우리로 말하면 너 빨리 집에 안, 뭐야, 방에 안 들어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다뤘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아들 생일에 케이크와 함께 아버지가 자살할 때 쓴 권총을 보냈다 그래요. 우리로서는 어떻게 부모가 그럴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헤밍웨이가 우울과 불안 증세로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하다가 전기 쇼크 치료까지, 전기로 쇼크를 일으켜서 치료까지 받았다 그래요. 그러다가 결국은 엽총으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러면 그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다루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하죠. 잘해주면 기어탄다 이런 표현을 쓰죠. 예, 우리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요, 정말 잘해주면요 기어타지 않습니다. 정말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언약적 사랑을 부어주면요 기어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 그래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겠느냐 묻지요.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없다 그러잖아요. 성경이 그럴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은혜를 계속 주면 이 아이가 방자질까, 방종할까 그런 염려감에 그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이 인색함을 우리는 좀 내려놓고, 물론 어느 정도 절제도 필요하고 기준과 원칙도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정말 우리 부모님이, 우리 선생님이 정말 나를 충족히 사랑해주고 나에게 자비를 베푼다라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헤밍웨이는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지을 수 없습니까?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죠. 자,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그러면 율법 안 지키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죠. 구원을 얻는 단계에서는 율법은 적대적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지 못하죠. 그래서 믿어서만 구원받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율법이 어떻게 되죠? 적대적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항상 무엇을 요구하는가? 완전하라. 내 형상을 닮아라.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유진 피터슨이 말한 바대로 우리는 이론상으로는 아우구스티누스 쪽인데 실제 생활은 펠라기우스 쪽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론은 아우구스티누스예요. 은혜, 은총론. 늘 은혜를 말해요. 생활은 펠라기우스.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뭔가 행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항상 가지고 사니 남을 다룰 때도 그런 생각으로 다루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다룰 때 어떻게 다루죠? 권위로, 그죠? 압박으로, 강요로 그렇게 다루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모종의 성과는 어느 정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의 성과는 얻어내지 못하죠. 그래서 일반 기업체에도 퇴근 시간 자유롭게 하고 네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일반적인 그런 직장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성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의 우리에게 좋은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생명 내어놓는 일을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극단적 재세례파들은요, 오늘날 말하면 자살 테러 특공대는 아니지만 그들이 어쨌든 죽고 싶어서 안날이 난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어들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순교하면 내가 먼저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거든요. 물론 잘못된 부분이긴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을까요? 은혜가 뭔지를 깊이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번째 구원은 솔루스 그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구호죠. 존 플라벨이라고 하는 분, 은혜의 방식이라는 책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은 육체의 생명이고 믿음은 영혼의 생명이고 그리스도는 믿음의 생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믿음의 생명이에요. 그리스도 빠진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없는 믿음 무의미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니 뭘 못하겠는가. 그게 믿음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믿음이 아닌 자기 기만과 적극적 사고방식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계획주의자 중에 유명한 마이크 호튼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현대 기독교의 특징을 두 가지 신앙사조로 말했습니다. 하나는 도덕주의, 하나는 신비주의.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독교는 이 두 가지로 거의 치우치다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본부에서 일하는 분들을 제가 좋아는 하는데요. 그런 분들 중에 상당히 어디로 가 있는가 하면 이쪽 도덕주의로 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 다음에 무슨 직통 게시파 뭐 이런 분들은 다 어디예요? 신비주의죠. 그리스도가 빠진 기독교는 반드시 도덕주의와 신비주의로 치우칩니다. 이런 신앙생활 안에서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뭘 지킬 수도 있고 뭘 행할 수도 있고 하니까 뭐 그리스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뭐 삼층천에도 들어가는데 무슨 그리스도의 중보자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는 거죠. 그러므로 신자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했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것을 사도 바울은 평생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겼습니다. 청교도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책들을 썼는데 이만큼 두꺼운 글을 몇 권이나 썼거든요.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책들을 못 쓰는데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저런 글들을 써냈을까? 정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깊이 아십시오. 그래야 주님의 아름다우심도 알게 되고 주님과 교제하게 되고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떨지 않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고 누려야 여러분들이 범죄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자비롭고 따뜻하고 우리 인부의 처지를 잘 아시는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아프고 힘든데 내쫓아버리거나 그 다음에 중도에 조퇴하고 왔는데 너희놈 빨리 학교 가. 어디 버르장머리가 이래 다 채우고 와. 그런 부모 있습니까? 없지요. 어디 열이 나나 안 나나 살펴보기도 하고 아니면 병원에 데려가서 그 아이의 피를 채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은 죄는 싫어하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분은 우리와 인간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죄책에 대한 경험도 가지고 계시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렵고 힘든지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개인적으로 죄는 없으시지만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지금 하늘 우편에서 우리에게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어떤 기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았을 때 인성을 가지고 겪었던 모든 기억들을 다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 형편과 처지를 다 헤아리시는 것입니다. 이분의 은혜에 여러분 자신을 늘 내어 맡기십시오. 그게 바로 오직 그리스도라는 표를 실제로 아는 신자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죠. 바하가 항상 곡을 쓰면 제일 마지막에 SDG라고 썼다는 거 아닙니까? 바하는 개혁주의자거든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의 대문자를 항상 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 치고 바하의 곡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음악을 들으시려면 바하의 곡을 들으시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제 스마트폰에 바하의 헨델의 메시아가 전곡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싫어해가지고 때로 또 그러면서 자기들 듣고 싶은 말을 듣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참 하나님께 영광 이게 참 중요한데 사실 한번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알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안 돌리겠어요? 당연히 돌리죠. 그러니까 정말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를 정말 아는 사람은 당연히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솔리데오 글로리아는 네 가지 솔라를 하나로 다 묶어주는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여러분들이 어떤 무엇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절대로 사용해서는 사용한다는 말은 그렇고 하나님을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애매할 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어려울 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라고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거의 답이 나옵니다. 보통 우리는 사람을 헤아리거든요. 나는 어떻게 되나? 저 사람 어떻게 되나? 우리는 그것만 헤아려서는 안 되고 이게 과연 하느님께 궁극적으로는 영광이 되겠는가?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은 본문 하나를 찾아서 읽었지만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죠?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에 대한 부분이죠.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한 믿어야 될 믿음의 내용에 대한 부분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말하면서 권면이 시작이 되죠. 그게 12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행해야 될 바의 내용이에요. 믿어야 될 내용과 행해야 될 바 사이에 뭐가 위치하고 있는가? 성령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부르죠. 첫 찬송, 마지막 찬송이 독솔로지 성령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께 항상 영광을 돌리는 게 이게 바로 성령입니다. 칼빈은 이 말씀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로마서 11장 이 말씀 이렇게 주석했어요.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시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다. 그분은 만물이 기동하며 살아가는 동인이 되시며 그 존재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방편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모든 영광이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마지막 목적이 되신다. 모든 일의 원인과 이유와 작정의 실행과 계획의 목적이 하느님께 있다는 사실을 정말 안다면 우리의 삶을 하느님께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을 견제하지 않습니다. 남을 짓누르려고 하지 않아요. 아,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네. 저 사람이 더 예쁨을 받네. 견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유롭죠. 하느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니 그것도 참 감사하다. 나보다 역량 있는 분이 저렇게 일을 하니 아 그러면 나는 저 자리를 이분에게 주면 되겠구나. 싸움이 없죠. 바로 이 사상이 없기 때문에 분쟁과 다툼과 시기가 끊일 날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이 표현과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생각, 그런 걱정은 내려놓으시는 것이 좋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요론답 1문답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만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만 좋고 우리는 그게 아닌 이런 상태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디도서 2장 13절 주회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단지 하나님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사방으로 발산하여 자신의 모든 택함 받은 자들이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이렇게 주회를 잘 해놓았습니다. 종교의 오데솔라는 단순한 종교의 모토나 선언적 내용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지금도 견지해야 될 성경의 핵심 가치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얼마나 중요한 표현인지요. 이 다섯 가지 내용만을 잘 이해하고 우리의 실천 논리로 삼아도 우리의 삶은 정말 훌륭한 것입니다. 종교의 500주년을 맞이한 우리 개신교 교인들, 사랑하는 우리 현상 교인들, 이 다섯 가지 핵심 가치를 항상 마음에 새기시고 오직 성경만을 표준으로 삼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시고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할 때마다 이런 자세와 태도로 내가 어떻게 하는가라고 자책하지 말고 그 순간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귀한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부족한 자의 삶 가운데 풍성 열매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종교의 500주년을 맞이해서 종교역자들이 사수했던 종교의 핵심 가치, 핵심표, 다섯 가지 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잘 살폈습니다. 이 내용들을 저희가 잘 이해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로서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드러내어 참으로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복되게 하는지를 우리 서로 증거하면서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의연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